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눈에는 눈물이 막 거렁거렁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그 옆을 보니까 매운 고추를 이제 수북이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추를 입에 넣고선 씹을 때마다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고추를 먹습니다. 그 보다 못해 누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매운 고추를 계속 먹는 것입니까?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혹시 단맛이 나는 고추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화이죠. 행여 단맛이라도 나는 그 고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매운 고추를 계속 먹다니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가 언젠가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 또뭐 피해, 아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놓지 못하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를 계속 떠올리고, 그리고 분해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원한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 언젠간 이 원한이 풀릴 날이 있지 않겠소 하는 그런 답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면 화를 내야 풀린다고 믿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받은 그 피해와 아픔, 상처 이런 것은 용서라는 복된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용서의 길이 성서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용서라는 이 성경의 큰 주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또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계속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이슈들을 다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의 개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굉장히 필요하고 이거는 절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으로서 폐쇄되고 그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 혼자 돌을 닦아서 그 높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지고한 단계에 용서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반드시 그 용서의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대상이 없는 용서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란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큰 전제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관계 속에서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용서는 성립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본인이 피해를 받았고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나한테 끼친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고 상처도 받지 않았고 그렇다면 자기 용서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나는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만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아파할 일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분노하고 용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새벽 예배 시간으로 따로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서에 대한 이두 가지 전제를 제시해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조차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마일 멀리 떨어진 그 어떤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마을에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고 서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들이 서로 용서 못하는 것은 안타깝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안타깝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는 나는 너희가 그렇게 싸우는 것을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할 그거는 아니죠. 그런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뭐 용서한다 만다 뭐 이런 특별히 말할 것이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영만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는 그런 먼 관계 속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고 가깝습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의미를 더 체험적으로 가깝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밖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당신 품 안에 두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따뜻한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인생의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은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자녀의 관계이고 또 때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관계가 깊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피해와 아픔을 입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일곱 마디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근데 그 중에 타인을 위한 기도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입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배척하고 고통을 주고 또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위한 용서를 비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셨다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해를 입었고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때 예수님 본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것은 매우 큰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관점 중에 하나는 인간의 죄악이 여실하게 폭로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슬픔과 아픔을 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의 자녀가 되어다오 이런 어떤 낭만적인 차원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그 죄는 인간의 그 이기심, 무자비함, 잔인함, 또 폭력, 거기다 집단폭력, 거기다 냉소, 멸시, 악한 마음 이런 것 따위가 다 터져나온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그 현실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어떤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누명 씌워서 그래서 당하게 되는 그 죽게 돼 있는 그런 한 인간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겼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소멸코자 하는 인간의 죄악을 폭로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을 싸우시고 또한 동시에 그 죄에서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그 행동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는 혈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 무엇을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죄를 대신 속해주는 자리가 이 십자가인데 거기에 죄가 없다면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긴 자리이죠.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거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긴 부활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죽음과 부활은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으니 용서하실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매우 정직하십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냥 저들이 불쌍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밀어붙이는 피해가 심히 큽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언제든지 인간들 사이에서 짓는 그런 죄는 서로에게만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하면 제가 그 사람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피해가 되고 아픔이 됩니까? 제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쩌다가 이런 육체를 가지게 되었고 어쩌다가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게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가졌고 이런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옳은 방향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이라는 그런 살아있는 그 존재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어있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가 인간이 영혼한 존재, 영혼의 존재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그냥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렇게 시험 삼아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진짜 고귀한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위엄 있는 그 성품과 그리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또 안목 이것이 인간 안에 최대한 많이 담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입니다. 근데 인간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많이 사랑하신 그 사랑한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의도에서 우리가 종종 이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파괴된 채로 지속되면 인간은 그 자신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 꽃을 제대로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비틀어지고 왜곡된 채로 사단의 사주를 받고 매우 큰 죄의 세력으로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악의 폭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놓으신 인간에게서 그분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는 사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손가락질하고 냉소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죄의 현실은 하나님이 매우 비통해하시고 슬퍼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잘 유지되면 남을 그렇게 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뜻과 생각과 자기 힘이 너무나 옳고 그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서도 일그러진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급기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배격하는 것이고, 급기야 그분을 몰라보고 이제 자기 생각과 룰과 정당성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런 짓을 합니다. 능력 있는 어떤 못된 인간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유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채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런 치명적인 아픔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생생한 죄의 실태를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자신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그 사람이 지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죄가 나한테도 있다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인자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상처 하나도 안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너끈히 넘길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짓든 나는 괜찮아. 너희가 문제지. 내 신경 쓰지 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글귀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성경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성경엔 많은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묘사하고 그분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천년이 되는 동안 율법 아래 두시고 그 율법으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채찍질을 통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제가 한 군데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꾸짖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당신이 괴롭고 힘든 그런 아픈 심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고 상처와 아픔을 준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좀 다소 길게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그 비통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으로 아파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점은 악한 마음이나 보복을 꾀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가격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능력 가운데 참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품으로 불러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하나님의 선하신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 일입니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한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싶죠. 그러나 나에게 피해주고 상처준 사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죄책감을 느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떳떳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다. 내가 주는 모든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배려하시는 행위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말은 상대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든 안 들이든 간에 그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평안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고 나의 마음을 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면 내 자존심 해제하는 것이고 날카로웠던 대립각 무뎌지게 하는 것이고 냉랭한 벽을 따뜻하게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함 속에서 그를 위한 배려의 마음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그거 언제라도 나에게 오면 나는 그와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용서의 축복을 누리려면 가해자가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해야 용서가 실제화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마음과 용서의 자세를 모두 갖추고 계신데 저는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용서의 능력을 얻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용서의 마음을 갖추고 계시지만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조건적 용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죠. 회개하는 자에게 얻는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축복을 하십니까? 용서의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축복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우리 너무나 많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졌죠. 예수님이 아니면 이 용서의 마음은 모든 인류에게 이토록 선명하게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당신이 그렇게 큰 용서와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늘 알고 계셨습니다. 깊이 새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이 실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계속 화가 나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시시 바꾸셔서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런 수동적이고 이런 용서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의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의 뜻을 품으셨고 그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두 분이 지금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신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붙들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순교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스데반 집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히 기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참된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용서의 마음과 용서의 배려의 그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계셨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늘 깊이 새기며 사셨던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의 그 정신으로 무장되어 사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큰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입힌 자리였지만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인간이 십자가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회개만 하면 바로 용서의 은택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용서 받았으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새기고 동일한 용서의 정신으로 무장되었던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큰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못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준 사람 자꾸 배척하고 몰아내고 그 떠나고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인간으로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임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먼저 그런 믿음의 확고함이 필요한 것이죠. 내용 있는 믿음이죠. 그야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고 배우고 또 다시 보고 또 배우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의 마음을 배우고 먼저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하면 난 이렇게 대응할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처받을 거야. 뭐라 그러죠? 하여튼 받아버릴 거야. 좋은 표현입니다. 받아버릴 거야. 이런 걸 늘 궁리하고 살면 그것은 이미 용서의 정신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은 안 들어올 수 없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하나님께 의탁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시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받아버리려고 했던 마음이 사그라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선한 소원으로 내 마음속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으셨으면서도 나를 당신의 선한 세계, 따뜻한 품으로 이끌어주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사랑과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발견하고 배우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 상대가 회개한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피해 준 것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기가 행한 악한 행위를 즐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이 회개를 상대의 회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마음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와의 화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를 수 있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나를 피해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을 갖는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지 쌍방의 합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이런 합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도 아니고요. 용서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되는 것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하시기 전에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그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을 분명히 회복하였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우리 민족을 압제했던 일본 우리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용서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용서 아닌 용서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했던 배우자들 우리 그냥 다 용서하고 때로는 추앙까지 합니다. 그죠? 그 뭐 그 사람의 사상이니 뭐 그 사람의 뭐 행동이니 TV에 나오면 또 조화까지 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식탁에 늘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가족들이나 또 한 공간에서 늘 함께 지내는 친구나 동료들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한 뭐 200명이면 200명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보면 뭐 엄청나게 이거는 제로에 가까운 확률 아닙니까?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 세계의 인구들이 그것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서도 게인스빌이라는 도시에 그것도 이 공간, 게인스빌 교회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에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짜 용서가 아니지만요. 용서의 대상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고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곳에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또 하려고 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내용 속에서 다룬 피해자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용서의 삶으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정말 그 기도를 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주고 내가 가장 벽을 많이 느끼는 자에게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었던 것을 저녁 예배와 또 앞으로 오는 특별 새벽 예배 주간을 통해서 다루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용서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